1958년 4월 25일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9시쯤에 펜실베니아 대학 근처에 있는 해밀턴이라는 거리에 36가라는 곳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생명을 잃은 분은 오인호라는 당시 26살의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근처의 우체통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 사는 불량배들이 11명이 이 오씨를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구타를 하기 시작했고 블랙잭이라는 흉측한 흉기로 살이 찢겨 나아가는 그런 상처를 입히고 콜라병을 깨서 마구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오씨는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던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했고 이 11명의 살인자들은 단숨에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체포되고 나서 놀라운 것은 여기 11명의 청소년들이 이 한 사람을 살해했는데 살해 목적이 근처 교회에서 열리는 청소년 댄스 파티의 가입비 1인당 35센트를 얻으려고 살인을 한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 일이 엄청난 사건이어서 미국 전역에 대서특필되고 35센트 때문에 사람을 죽인 이 범인들의 비인간성에 경악을 했고 폭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잔혹함이 전 미국을 들끓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들이 이들이 비록 청소년들이지만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검찰도 극형을 내리기를 잘하는 그러니까 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유명한 검사를 배정을 했고 배심원들도 모두 이 사람들의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명 중에 3명이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이 범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받는 동안에 한국에 있는 그의 아버지인 오기병이라는 장로님이 미국에 보낸 편지가 미국 전체의 미국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가 그분이 보낸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승화시켜 기독교적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인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고 큰 충격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살인자들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과 인간성 마비에 대하여서 슬프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인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회의를 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청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희생자 본인과 그의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적 빈곤이 살해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들이 석방된 뒤에 직업 교육 및 사회 적응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죽임을 당한 이와 죽인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며 우리를 기독교적인 사랑과 친교 안에서 연결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우리의 소망을 밝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 국민들과 특히 우리의 피붙이인 아들을 죽게 한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기병 가로 열고 오인호 씨 아버지 올림. 이것은 당시에 미국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들이 출소한 후에 교육을 받도록 펀드를 마련하겠다는 것. 그 당시에 한국은 매우 가난한 나라였고요. 이분들이 이미 모금해서 보내온 금액이 당시에 500달러였습니다.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지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일곱 마디 중에 한 마디입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일곱 마디에 관해서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왜 의문이 생겼는가?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셔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죠. 게다가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일곱 마디나 하셨을까? 저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답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은 죄로 망가진 세상이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이 죄가 뒤틀어 놓은 세상에 살면서 죄와 사탄이 뒤틀려진 컨셉의 이야기를 계속 해 듣고 살면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은 얻었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죄의 영향력 아래 살면서 뒤틀려진 세상에서 고통하다가 나중에 죽어서야 겨우 천국에 가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고 살아온 사탄의 거짓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상칠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가상칠원에는 십자가의 원리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하는 지혜와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상의 칠원을 통해서 세상을 올바로 본다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속지 않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가 이 가상칠원 가운데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가상칠원 중에서도 맨 먼저 전해준 말씀이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의 첫 부분이 아버지입니다.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의 처한 위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그를 못 박고 있는 그들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져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한 일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여기 로마 군인들은 그냥 명령을 내렸으니까 나는 사형 집행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관원들은요, 신성모독한 사람은 죽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유대법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여기 백성들은요 그냥 군중심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죄책감이 없는 거죠. 막 아니면 말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한편 강도는 더하죠. 나는 강도질에서 여기 매달렸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도 십자가에 매달린 거 보니까 저 사람도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비난하고 자신들이 고통주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건 정말 그들에게 엄청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어떤 일인가? 이거를 예수님께서 잘 이해하도록 이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어떠냐, 이렇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얼마 후면 열매를 거두겠지. 그래서 열매가 거둘 때쯤 사람들을 보냅니다. 열매를 받으려고. 근데 이 농부들이 그 보낸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을 던집니다.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합니다. 주인이 마지막에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농부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아들은 존중할 거야.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기들 일부러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지금 자기들이 못 받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진멸입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첫 마디 아버지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그들이 처한 처지를 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십자가는요 분명히 우리 눈이 밖을 보고 있어요. 십자가, 내 밖에 있는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이 보이는 거예요. 내 껍데기가 아니라 내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내 본질을 보면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앞부분은 뭐죠?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사실 앞뒤의 말은 서로 논리적으로 연관이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필연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그냥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자기 의의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부서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의입니다. 보통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몰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안에 들보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보를 보게 되면 남의 눈에 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판을 하면서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몰라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직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넉넉하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혹은 자기가 가진 들보가 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거는 그대로 남아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 준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려요. 아이고 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항상 자기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자기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나한테 용서를 안 빌어요. 그것만 기억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거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건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듣고 있나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못이 없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면 자기가 보여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가 보여요. 자기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절대로 대소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나에게 있어야 될 용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눈을 감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아직 멀은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가 상처 주고 내가 아프게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지 이런 생각이 나야죠. 십자가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가 무너지는 것이 용서의 첫 걸음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주는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설교를 했다 이게 은혜다 아니에요. 기독교의 은혜는 기독교의 은혜의 가장 기초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나를 발견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절망하는 은혜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서 두 번째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용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 용서는 반드시 되죠. 왜요? 이 예수님은 사실 자기가 스스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에 있으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미 용서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특별한 점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죠.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면 용서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인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들은 전혀 뉘우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용서는 우리의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아주 생수와 같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준다 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요, 회개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회개가 어렵냐? 잘 삶이 안 고쳐져요. 어렸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는 뭐냐? 돌아설 회, 고칠 게. 그러니까 돌아서서 고쳐야 진정한 회개다. 근데 안 고쳐져요. 돌아서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돌아서지기는 하는데 삶이 도루묵이에요. 고쳐지질 않아요. 또 삶은 고쳤는데 죄책감이 늘 마음에 남아있어요. 삶을 고치는 것보다 더 힘든 게요, 죄책감을 없애는 거예요. 회개는 했는데 마음속에 죄책감 계속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이 죄책감에서 나오는 나쁜 마음이 흔적이 돼서 내 마음속에 늘 남아있어가지고요,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자꾸 과거의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별로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나한테 문제가 생겨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잘못해서 이런가, 내가 과거에 죄를 지어서 이런가, 죄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이 말이 저에게는 종종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냐? 주님은 내가 아직 회개를 꿈꾸기 전에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용서는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용서를 선언하는데 그냥 평화로운 때 선언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용서를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내가 아직 회개하기도 전에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용서를 구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용서는 그냥 공짜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숨을 들이셔서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생명을 들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용서가 결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제대로 회개도 안 했는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 우리한테는 그냥 공짜로 주어졌지만 우리 주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 생명을 드리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이걸 모르면 진짜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한국의 미량이라는 영화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 영화 안에 보면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내용 중에 제게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살해한 원수를 이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그 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밤새도록 갈등하고 아파하면서 결국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면회를 가요. 그리고 거기서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랬더니 그 안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자매님, 내가 안 그래도 이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나 보네요. 어젯밤에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이미 해서 내가 죄로부터 다 자유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기절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용서받음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한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고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이 너무너무 아팠다는 사실을 모르는 용서는 참다운 용서 받음이 아니고 그것을 진짜 알았다면 이 사람은 이 여인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준과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리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어떤 왕이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어요. 이거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긍휼히 여긴 사랑의 마음으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밖을 나가다가 그 용서받고 밖을 나가다가 100 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빚을 못 갚으니까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감옥에 가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까지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그룹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그때 당시에 수많은 랍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들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용서였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공동체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기도문을 하나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그 공동체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문 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하면 이래요. 내가 죄 용서한 만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용서받지 못하죠. 무서운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은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죠. 주님,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용서를 해줍니다. 다른 사람을. 이게 우리가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은 용서하는 문화에 있었어요. 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술 마시면, 그 막 사람이 원수가 되면 술 한 잔 마시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면 죽을 때까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들끼리 원수가 되면 죽어도, 무덤에서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만든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런데 사실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술 마시면 용서가 되나요? 저는 한국에 사는 몇 년 동안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그 가족들 사이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족은요, 명절만 되면 모여요. 모여가지고 술을 먹어요. 술 먹으면 싸워요. 싸우고 흩어져요. 그 다음에 또 모여서 술 먹어요. 그리고 또 싸워요. 싸우고 흩어져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것은 기독교를 믿어서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안 믿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어려운 용서를 해낸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청년을 양자로 맞아서 그들을 아들 삼은 사랑의 원자탄은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서론에 등장한 그분도 스스로를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기독교 이전에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이전의 용서는 어리석은 것이나 아니면 나약함의 표시였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생기면서 용서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진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용서는 그냥 우리의 문화예요. 그리고 또한 용서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신 이 한마디는 우리가 용서받았음과 동시에 우리가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용서를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꼭 말씀하셨는가? 왜 용서를 이렇게 강조하셨는가? 첫째는요,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함이에요. 고린도 후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고린도 교회에 교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퍼뜨리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신학적으로 틀린 이야기를 계속해댔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분들을 치리했어요. 근데 치리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그냥 그 위축되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치리했고 그들이 치리를 잘 받았으면 이제는 사랑을 주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주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보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뭐냐?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용서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서 공동체를 망가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망가뜨리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동체에서 지옥을 경험해요. 분명히 믿는 교회인데 그곳에서 지옥을 경험한다고요. 제가 예전에 산호세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쟁이 많은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거기서 교회가 시끄러우니까요, 매주일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데 지옥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요, 교회가 용서가 없으면 믿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많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분쟁하면요, 분쟁하는 당사자들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좀 믿음이 있는 분들인데 결국 그 믿음에서 떠남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초신자들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았더라도 이곳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믿는 자라도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서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말을 꼭 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서로 친절하세요. 서로 불쌍히 여기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서로 용서하세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세요. 용서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면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끔 이런 피해자가 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퍼뜨리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는데 자기는, 당사자는 그냥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제가 가서 아니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는 목사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말고요. 그냥 피가 거꾸로 솟아요. 잘 안 잊어버려집니다. 그래서 그분을 용서하려고 그분을 자꾸 묵상하면요, 더 미운 마음이 막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진다고요? No. 안 만나면 몰라도 만나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근데 십자가 앞에 가면요, 이상하게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래, 내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있는지도 모르지,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면이 있는지도 모르지, 이상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미움이 없어져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자꾸 그분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요. 그 겪은 어려움을 자꾸 묵상하면 원한이 생겨요.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러면 용서가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이런 거예요. 용서하기 어렵지? 그래, 나도 용서하기 어려운 거 알아.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봐. 내 앞에 와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용서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성숙이에요. 기독교의 성숙은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의 삶이 드러나는 게 성숙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와, 이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이거 소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그리스도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6절부터요, 그렇게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쫙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세요. 세월을 아끼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근데 그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이 아까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2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죠.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뭐냐? 서로 친절하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10년 전보다 지금 더 많이 성장했습니까? 그러면 그 흔적이 용서가 있어야 해요.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계속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이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그것만 가득 쌓여 있으면 성숙하지 않은 거죠. 진정한 성숙은 내가 이 사람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했고 이 사람은 나에게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했고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용서받을지 못할 일을 해서 내가 그에게 사과했고 이런 흔적이 쌓여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좀 답답하세요? 요즘 기도해도 잘 안 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막혀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용서는 우리를 성숙해 하는 방법인가 동시에 성숙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사건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주마다 나아갑니다. 오늘은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용서받았음을 알려주고 우리가 또한 용서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용서라는 주제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를 돌아보죠.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에 아직도 분명한 확신이 없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나는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지 못함으로 영적인 성숙의 길에 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은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하는데 나는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닮길 너무 바라는데 나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특별히 오늘은 내가 용서에 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누군가에 가서 용서를 빌 수 있는 능력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용서가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십자가상의 첫 마디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용서하는 삶, 용서를 비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